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그 다음 달에 9월 달에 있는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이렇게 교회는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계산해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이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시죠. 한참 전인 1457년 갈리스도 3세 교황이 로마 전례력에, 로마 전례주기에 이 축일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에서 오늘 이 변모 축일에 어울리게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묘사는 잘 보시면 오늘 일독서였던 다니엘 예언서의 표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분의 옷은 눈처럼이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구약의 전통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모의 목격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독서였던 베드로 이서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모 직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당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스승의 이 보도시점 제한 요구를 충실히 지켜가지고 아마도 스승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이 복음 선포의 도구로서 십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자기 서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산이라고 했고 오늘 복음서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했고 또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타볼산이라고 전해지는 이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셨을 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구약의 인물인 모세랑 엘리야였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왜 엘리야일까? 아니 모세랑 다윗왕 정도, 모세랑 솔로몬 정도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지만 구약 성서에서 왕들이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 정신, 모세 오경의 전통적인 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 정신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고 엘리야는 바로 그 율법 정신과 대칭되는 구약의 예언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기둥, 구약의 두 정신이라 하면 율법 정신과 예언 정신인데 그 두 기둥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그 두 정신을 하나로 모으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얘기하는 복음의 이런 장식들 안에서 그냥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정신이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굳이 나누자면요. 구약의 예언자 정신, 예언 정신은 그 형식에 담기는 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정신, 이 진심을 강조하는 예언자 정신을 드러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문구를 하나 뽑는다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물,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사 안에 담는 신이나 예지 같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구약 성서를 보면 예언자, 예언자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언자는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죠. 이 구약의 예언자, 그들의 정신, 예언 정신, 예언 운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요. 이 예언 운동은 탈출기의 시나이산의 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탈출기의 시나이산, 십계명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 시나이산의 계약과 예언 운동이 거의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로운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과 예언 정신의 출현은 거의 같다고 보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예언자 정신이 자연스럽게 출발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본격적인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나오고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구분되면서 그때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예언자들의 활동의 1호가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의 시절, 즉 시나이산에서 인간이 깨닫게 된 정의로운 하느님 이전에, 십계명의 하느님 이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 정신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우리들의 일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우환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몇 천만 원짜리 큰 구슬 하면 그 우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큰 구판을 준비하고 벌리게 되죠. 그렇게 구슬 잘 맞힌 사람은 이제 그 우환이 사라지고 그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무서운 하느님, 무서운 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이렇게 군만 잘 벌리고 제사만 잘 바치고 재물만 잘 봉헌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사람의 그 제사를 청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모습이나 정의에 입각한 모습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혀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깨닫고 정의로운 하느님을 깨닫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던 백성은 바로 이 부분에 무서운 하느님의 이러한 속성에 바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재물만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만 받고 큰 제사만 잘 드려서 모든 걸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사 때 가장 큰, 가장 비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에 반기를 든 것이죠. 이게 바로 탈출기에서 시나이산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사의 정신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의 시절에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사제만 필요했다면 이제 시나이 계약을 통한 정의로운 하느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하게 되는 집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예언자는 그런 분위기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언자 집단,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오해를 할 수 있으시다시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바로 재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살아가고 살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 먼저 살아가는 선구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예언자라고도 자처하셨죠. 그리고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누구보다 먼저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라는 개념에 입각한 십계명이랑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었다면, 정의의 구체적인 지침들이었다면, 그걸 따르는 게 구약의 예언자들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개념 가운데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구약의 정의로운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인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구약의 시대에 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사실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정의의 하느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위치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만 딱 떼어서 읽어보면 복음보다는 구약의 분위기에 더 가깝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세상에 선포한 최초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은 하시죠. 하십니다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이만큼이고 그 안에 정의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말이고요. 구약은 반대로 정의가 전부이고 그 정의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정의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라는 게 구약의 정의의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예언자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은 구약과는 다르게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자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당신의 말과 행동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구약의 시대가 믿기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만 지키면 계명에 충실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들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많죠. 사실 십계명도 전반적으로는 다 하지 말라라는 개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그냥 신앙에 충실한 건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의 계명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모든 것들이 수렴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로 줄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힘들어졌죠. 복음에서 하루는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을 따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해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떳떳하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나누어서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좀 가혹해 보이긴 합니다만 부자 청년은 크게 실망해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표면적으로는 재산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재산에 사실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말은 단지 십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계명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죠.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전 재산 다 팔아라 하셨을 것이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팔아라 하셨겠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떠보신 건데 부자 청년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동시에 아름다운 하느님 사랑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살아가야겠습니다.